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유언의 재발견입니다. 유언이라고 하면 죽음에 이르러서 부탁하여 남기는 말 이런 뜻이죠. 세상의 유언과 예수님께서 남기신 유언이 어떻게 다를까? 그 현장은 어떤 모습으로 기록되었는가? 보통 세상의 유언은 죽어가는 사람이 남은 자들에게 자신의 과거, 뭐 업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재산이라든지 후회될 일, 그것을 정리해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남은 것들을 잘 처리해다오 하는 정리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언은 남은 자들에게 자신이 부재할 것, 이제 너희들과 마지막이다, 다시 보지 못한다 라고 확인시켜주죠. 그래서 유언의 현장에 웃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겠죠. 더 이상 목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까 더 이상 손을 잡을 수 없다라는 그 상실감, 슬픔이 지배하는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유언 현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상 유언은 유언 남긴 사람이 죽어서 이제 말이 없게 될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나고 그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래서 그가 한 말이, 유언으로 남긴 말이 실현될지 안 될지는 유언을 남긴 이 분은 간섭을 할 수가 없어요. 남겨진 유족들의 의지와 능력에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가 자신의 유언이 지켜지는지를 볼 수도 없고 도울 수도 없단 말이에요. 이 차원과 또 그들이 건너간 죽음의 차원이 더 이상 마치 커튼이 쳐진 것처럼 간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유언은 이러한 면에서 차원이 달랐습니다. 슬픔의 현장도 아니고 또 지나간 과거를 정리하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뭐 앞집에 있는 저 김영감 반드시 복수하도록 하여라. 과거의 어떤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메시지를 남깁니다. 보통 유언장의 첫머리에 유언을 남기는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유언은 이런 맥락에서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세요? 예, 저렇게 나와야 됩니다. 21장. 근데 그 가운데 유언이 행해지는, 유언의 말씀이 행해지는 이 부분이 13장부터 17장까지 3, 4, 5, 6, 7 21장 가운데 하루 저녁 마지막 내일이면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거예요. 그렇게 오늘 저녁은 제자들과 아주 중요한 시간인데 그 장면에 21챕터 가운데 5장을 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의 첫머리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13장 1절에 이렇게 밝히십니다. 유월절 전에, 그러니까 내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가 우리가 아는 마가다락방입니다. 그 장소가. 보통은 지금은 뭐 인터넷 세대이기 때문에 치밀하게 유언을 준비하는 이들도 많지만 많은 경우에 죽음이 임박해서 경황 없이 이제 유산이라든지 유언을 남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예수님의 경우에는 시간이 다 되어서 죽는다는 그러한 삶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목적을 행하시고 이제 그 때가 되어서 보세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예수님이 병이 걸렸어요? 나이가 많은 노인이에요? 아니에요. 사고 당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33세 정도 대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 말을 한다는 거죠. 아주 선명한 정신으로 치밀하게 준비하신 그 말씀을 특별히 자기 사람들에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에게 더 이상 더할 수 없는 전부를 주시는 어떤 행위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요한장의 세부 내용을 볼 것인데 이 다섯 챕터에 있는 내용을 다 다루기에는 한 몇 개월치 설교 분량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다음 주 부활절 예배를 앞두고 이 요한의 내용을 네 가지 측면에서만 어찌 보면 정말 간략한데 이것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네 가지에 집중해서 주님의 마음을 읽어보려고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의 첫 번째 내용은 새로운 계명입니다. 만약 오늘 밤이 죽음을 앞둔 마지막 밤이라면 우리는 남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뭐 자신에게 소중히 감추어졌던 어떤 뭐 기록물을 건넨다든지, 가장 의미 있는 것은 통장이겠죠. 주님께서는 대야와 수건을 들고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십니다. 마지막 순간에 요한복음 13장 4, 5절 잠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세족식이라고 그러는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발을 씻기는 것은 노예 중에서도 가장 낮은 노예가 하는 일이었어요. 몇백 년 올라갈 필요도 없이 과거의 한국 양반 문화에서 발을 만지는 것은 하인이나 머슴의 몫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이 세족식은 단순히 서로 친절하게 해라 하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상머슴의 자리에 내려오신 거예요. 아주 파격적인 사건이죠. 이러한 성김을 실천하신 다음에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34절에 이렇게 남기세요. 어떤 행위를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더하신단 말이에요. 같이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의미가 있는데 저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이라 합니다. 구약에도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었어요. 구약에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구절은 레위기에 나옵니다. 세상의 사랑은 상대가 사랑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할 때 작동하죠. 그래서 이익과 감정의 교환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질적으로 달랐는데 요한복음 13장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시고 그 발을 씻겨주세요. 베드로가 그날 밤 지금 이 발 씻기는 순간으로부터 몇 시간 뒤에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아시고 발을 씻겨주세요. 그리고 제자들 전부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아시고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세 계명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의 본능인데 새 계명을 주셨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의 본질입니다. 나를 팔 자와 나를 버릴 자의 발까지 씻기는 그러한 행위, 이러한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라. 이게 주님께서 주신 유언입니다. 유언의 첫머리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 아주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되고 프랙티스 해야 되고 또 실패하고 또 자리에 와서 다시 시도해야 되고 이 진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이 첫 계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첫 유언을 주시고 난 다음에 주님은 우리의 시선을 이제 이 땅에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할 진짜 고향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두 번째 유언, 새로운 거처에 대한 약속입니다. 주님이 떠나신다는 소식에 제자들의 마음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발을 씻겨주시는 사랑은 고마웠지만 당장 주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세 번이나 자신이 십자가에 가셔야 된다고 하니까 얼마 전까지에는 그 베드로가 주님을 붙잡고 안 된다고 그러지 마시라고 이렇게 막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미래가 두려웠던 것이죠. 주님 없는 미래.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청방전이 바로 유언 가운데 드러나요.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소망이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소망. 얼마나 이게 파워풀한지 몰라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세상적인 가치와 성공과 어떤 것을 추구할 때 저와 함께 이 교회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아마 꿈이 조정된 분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근데 꿈이 그전에는 많이 가지고 돈 많이 벌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데 저는 그것을 사역의 보람으로 느껴요. 아, 그래도 내가 뭔가 가치관의 변화에 조금만 물 한 방울 같은 이란 그래도 정말 감사하다. 그런 어떤 가치관의 변화를 드러내는 대화가 이어질 때 원래 이 사역에 뛰어들기로 한 그 목적, 부르심이 성취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보람찼거든요. 소망,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소망이 지금 살게 하는 것을 다른 모양으로 빚어간다는 것.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집에 대한 소망을 넣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1세기 유대인 제자들에게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이 관용 표현을 들었을 때 즉시 떠오르는 것은 결혼식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언제 너 국수 먹여줄 거야? 이 말은 한국적인 문화 상황에서는 국수라는 것은 잔치를 의미하고 그 잔치는 결혼식을 의미해요. 그래서 너 언제 내 국수 먹여줄까 했을 때 나 국수 안 좋아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얘는 결혼식을 의미하니까 유대인들에게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이 phrase, 이 expression은요 결혼식을 바로 떠올려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결혼 절차 중에 첫 번째 단계가 약혼, 정혼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기두신이라고 불러요. 기두신. 유대인 신랑이 이 기두신을 마친 후에 신부 곁을 떠나면서 내가 당신을 위한 처소를 예비하러 아버지 집으로 가요 라고 말해요. 유대인의 결혼 절차를 3단계로 오늘 설명할 테니까 다른 주님의 오심과 관련된 마태복음 24, 25장을 읽을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유대인의 결혼 절차를 3단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마음에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아까 말씀드린 정혼, 기두신 단계예요. 신랑과 신부의 아버지가 만납니다. 잘 따라오세요. 신랑과 누가요? 신부의 아버지가 만나서 결혼 계약서를 작성해요. 그 결혼 계약서를 케투바라고 합니다. 이때 신랑은 신부의 아버지에게 신부 몸값을 지불합니다. 신랑이 포도주잔에 포도주를 따라서 신부에게 건네고 신부가 이것을 쭉 마시고 그러면 법적으로 부부가 됩니다. 포도주잔을 마시는 순간에 법적으로 부부가 됩니다. 약혼식이 끝났는데 법적으로 부부가 돼요. 이때 신랑이 법적으로 증혼한 그 신부에게 이제 당신은 나에게 거룩하게 구별, 기두신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해요.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격려와 준비인데 정혼을 마친 신랑은 신부를 떠납니다. 같이 안 살아요.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간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오고 계십니까? 네.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1년 정도 떨어져 지내는데 이것을 거룩한 기다림의 시간이라 부릅니다. 1년 정도. 법적으로는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같이 안 삽니다. 아버지 집 옆에 신랑이 신부와 함께 살 신혼당을 짓습니다. 한 1년 동안. 이것을 모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랑의 아버지가 보기에 그 집이 완벽해야 신부를 데려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신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등불을 준비하고 정결하게 신랑을 자신을 단장한 가운데 기다려요. 두 번째 단계예요. 자, 세 번째, 혼인잔치 니수인이라는 과정인데 신혼방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뭐 10개월, 11개월, 1년 어쨌든 시간이 지나서 완공이 되었어요. 신부가 빨리 보고 싶을 때는 엄청나게 공사를 서두르겠죠. 신혼방이 완공이 되면은 신랑의 아버지가 그 방을 봅니다. 아주 자세하게 인스펙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승인이 내려지면 아들아 이제 가서 내 아내를 데려오라고 성낙이 떨어져요. 신랑은 친구들과 함께 나팔을 불면서 밤중에 신부의 집으로 행진합니다. 뭔가 종소리가 들립니까? 신랑은 신부를 데려와 아버지 집에서 7일간 성대한 혼인잔치를 벌이고 이 7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준비된 신혼방으로 마침내 합방이 이루어집니다.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어서 거주하게 되죠. 3절 보십시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저와 여러분은 지금 결혼 절차 중에 이 단계를 지나고 있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몸값을 지불하셨어요. 지금 우리를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신혼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랑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태양이나 한세나 주한이나 이 경우에는 막 몰래 밤에 만나고 막 그냥 밤 넘고 그날 때 사회에서는요 서로 못 보게 되어 있고 마리아 하고 요셉 같은 경우에 왜 그게 스캔들이었는가 하면은 저는 사이 보니까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본 적도 없고 떨어져 있고 동침한 적이 없는데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이 기간 동안에 법적으로 아내와 남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신랑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주님의 동반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 읽어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어 있다고요. 이 땅에서의 삶,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삶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요한의 세 번째 내용은 새로운 생명력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다락방에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떠나실 거예요. 그런데 마치 떠나지 않는 것처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신랑이 집을 지으러 간 사이에 신부가 홀로 남겨졌을 때 가장 큰 위험은 자기 힘으로 살려고 애쓰다가 지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그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메노가 11번 등장합니다. 그하라, 그하라, 그하라. 이 그하다라는 이 메노 동사는 잠깐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자리 잡고 늘 자리 잡고 거주하는 거예요. 정주하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 위해서 땀을 흘리거나 근육을 쓰지 않습니다. 가지 유일한 사명은 그냥 나무에 찰싹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생명력이 흘러오겠다. 생명이 작동하겠다.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오클랜드 인근의 그 와이헤케 섬이라든지 마틴보로에 보면은 포도밭 있잖아요, 포도밭. 근데 겨울 되면, 곧 이제 겨울이 올 텐데, 앙상하고 그 볼품 없는 가지로 변할 거예요. 근데 몇 개월 지나가지고 봄이 되면 왜 풍성하게 그 포도 열매가 맺히죠? 붙어 있기 때문에. 원 가지에 붙어 있기 때문에. 겨울이라서 마른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생명의 진액이 붙어있기 때문에 미세해지면 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은 포도 열매를 맺는. 한국에 요즘 여러분 혹시 이런 냉장고 가지고 살고 계세요? 구글 제미나이와 연동이 되는, 그러니까 냉장고 내부에 카메라가 설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AI 푸드 매니저가 이렇게 뭐 우유나 뭐 바코드 인식을 다 하는 거예요. 냉장고 문을 열면은 뭐 치즈가 3일 이제 익스파이어, 유통기한 3일 남았으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을 해준다는 거야. 그리고 레시피까지 추천해준대요. 오늘 식사를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아무리 최신형 냉장고를 할지라도 전기 코드가 뽑힌 냉장고. 여러분, 전기 코드가 뽑힌 26년형 삼성 냉장고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15년 된 구식 냉장고를 사용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최신형이죠. 그런데 최신형 냉장고는 전기 코드가 뽑혀 있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과의 연결이에요. 머물라는 주님의 유언, 주님과의 그 연결. 때로는 우리가 의지가 약해서 머물라는 이 주님의 유언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죠. 마치 많이 애써야 되고 힘을 많이 들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께서는 네 번째 유언 내용 가운데 우리를 나무에 단단히 고정시켜 주시고 우리 곁에서 영원히 도와주실 우주 최고의 헬퍼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이것이 저는 초대교회 이후에 우리의 그 소망을 이루는 것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 요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새로운 동역자를 붙여주겠다. 요한복음 1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없나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오케이. 그 다음에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제자들은 지금 주님이 떠나신다는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심시키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 너에게 유익이다.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왜 그런가? 지상에 남아있는 이들을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이 성령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이렇게 씁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 액센트가 여기 있으니까 파라클레토스. 도움을 주기 위해 내 곁으로 불러오신 분. 도움을 주기 위해서. 법정에서 피고를 돕기 위해서 곁에서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바로 그러한 카운슬러, 컴포터, 헬퍼 다 한 단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주겠다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힐러도 되시고 치유자도 되시고 컴포터도 되시고 티처도 되시고 프로바이더도 되시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미러클 메이커였어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또 다른 내가 했던 이 모든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를 약속하마. 내일 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입니다. 현재 육신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대하는 것은 아마 이 저녁이 마지막일 것입니다.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해변을 걷지도 못하실 것이고요. 제자들에게 질문도 못 받으실 것입니다. 병자들을 고치는 것 중단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떠나가는 건 유익이야. 왜? 나와 같은 존재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헬라어에서 또 다른을 표현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헤테로스이고 하나는 알로스라고 합니다. 본질과 능력이 완벽하게 동일한 것을 알로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단골 카페에 가서 플랫 화이트 시켜가지고 한 잔 마셨어요. 너무 맛있어서 똑같은 걸 한 잔 더 시킬 때 원두도 같고 우유 온도도 똑같고 바리스타의 손맛도 똑같은 다른 한 잔. 그때 알로스일까요? 헤테로스일까요? 알로스. 알로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나와 같은 종류의 다른 것. 본질이 똑같은 또 하나. 그러한 컴포트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과 100% 일치하는 또 다른 예수님. 예수님이 곁에 계실 때 누렸던 안전함을 성령 안에서 똑같이 누리게 하겠다는 하나님 아들의 약속입니다. 떠남이 유익인 진짜 이유는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선 우주적인 인재를 약속해 주신 거예요. 육신을 입으신 주님께서는 갈릴리에 계시면 동시간대에 예루살렘에는 계실 수가 없어요. 영으로 오신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성령님께서 2026년에 오클랜드에서 신앙생활 때문에 분투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국에서 이스라엘에서 미국에서 파라구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에게도 동일한 임재로 함께 하실 수 있는 것. 영원토록 우리의 심령 속에 이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 여러분은 그냥 판타지 소설을 읽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이고 지금은 많은 것이 가려진 혼란스러운 내용을 내포하고 있지만 너무도 분명한 우리 이야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고 그 제자들에게 유언하신 이 내용 가운데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요한복음 13장에서 17절을 읽을 때 나 자신을 대입해서 읽어도 큰 실수가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남기신 이 네 가지 유언, 사랑할 수 없는 자의 발을 씻기라는 이 새로운 계명, 그리고 나그네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신부의 집, 내가 영원히 있을 곳을 지금 새 거처를 예비하셨다? 그리고 내 매만한 영혼에 어떤 전기 플러그를 꼽듯이 열매 맺게 하는 새로운 생명력, 그리고 이 생명력을 가능하게 하는 시 공간을 초월한, 그리고 영원히 내게 돼서 나를 도울 동력자를 약속했었더라. 이런 요원의 현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마가다락방의 마지막 그 저녁의 장면을 묘사하기 위해서 다섯 장이나 할애했고 그리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고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표현했던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저에게 다가온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제 생애 가운데 얼마나 많이 사람이 떠나는 것을 보았겠어요. 제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고 요한을 남긴 사람이 죽으면 간섭을 할 수가 없어요. 남아있는 유족들이 그 유언을 안 지키면 그냥 휴지 조각이에요. 요즘은 법적인 장치가 안 지킬 수 없게 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유언을 하시고 그것이 완벽하게 성취될 수 있도록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것을 확증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유언을 온전한 성취를 위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은 이 유언이 우리의 삶 가운데 100% 이루어지도록 집행자로 파송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이 성령님께 순응하느냐에 따라서 때로 우리 고집이 이기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너무도 강하고 때로는 너무도 귀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침해하지 않으세요. 존중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성향과 또 행동 패턴과 말을 잘 아셔서 우리가 연약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높아진 상태가 아니고 낮아진 바로 그때 다가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이렇게 이끌어가시고 격려하시고 뒤에서 이렇게 부드럽게 또 우리를 간섭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연스러운 기도를 위해 나가다가 가끔은 정말 천천히 기도를 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정말 이렇게 한마디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는 것도 연습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저는 방언을 이렇게 쭉 하는데 방언을 하다 보면 패턴화가 되고 기계화가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방언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가운데 그냥 한마디 던져놓고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마디만 그리고 귀 기울여 보는 거예요. 이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는 그 방식을 따르지 말고 그냥 한번 주님께 백지 수포처럼 드려보는 거예요. 그때 헬퍼이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내가 얻으려고 하는 답을 기다리지 말고 그냥 백지 수표처럼 나에게 간섭해 주시도록 저는 이런 기도를 주님께서 가끔은 기다리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 앞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는 그 현장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요한의 내용을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유효하며 이것을 문자화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한 열심으로 움직이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개입해 주시옵소서. 간섭해 주시옵소서. 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각자를 향하신 주님의 뜻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